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입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기사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적과 그 사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낫는 두 사건이 함께 연결이 되어 묶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처럼 귀한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과 위로와 소망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점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술하는 그 내용들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건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때로는 간단하게 요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보면 이 관리가 회당장이고 그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아직 딸이 죽지 않고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리려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회당장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완전히 엎드려 절하며 간곡히 자기 집에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회당장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왔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도 다 무너졌고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 제도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지도자가 있으면 설교도 듣고 성경 가르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 종교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회당장은 이런 예배를 관리하고 또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회당장은. 그러나 평신도로서 회당에 그 예배도 주관하고 회당에서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 중요한 모든 것을 지도하는 그 지방에서 리스펙트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켰고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10명도 치료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돔에 이런 이적 표적을 내가 일으켰다면 그들은 오히려 회개했을 거다 하고 비유할 만큼 그들이 완악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나 앞장서 배척하고 대적한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회당장이 그 동네 종교 지도자로서 리스펙트 받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행동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상, 그 상황상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신성 모독으로 몰려가고 하고 이적과 표적이 인기가 대단하니까 시기 질투를 하며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와서 엎드려 절하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 회당장으로서의 위치, 그 지역 지방 전체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어포지션이 심해지기 때문에 회당장의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교만, 자존심, 위치의식 완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기 외딸이라고요. 여기 회당장의 12살 난 무남 동료 외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12살 얼마나 예쁘게 귀엽게 놀겠습니까? 그것도 외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이 오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거기 세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지역은 군사의 중심지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도시라.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다 이미 들었잖아요. 회당 장로 있을 때 지금. 그런데 그 들었던 소문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위기가 오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것보다 자기 딸이 죽으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자신에게 개인적 믿음으로 이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보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는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축복의 계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때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이 안 보이시면 답은 알죠. 더큰 고난이 와야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폐후에 주님께서 자기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역경과 고난, 또 인생 속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그걸로 너 멸망하라, 낭망하고 소망도 없이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기도 제목 있고 역경 있고 또 생각지 않은 뉴 챌린지 프로블럼 만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다 맡기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엎드려 간절히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이 간절히 모든 걸다 맡기고 구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이 생사화복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하고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걸 도와주시고 푸셔야 됩니다. 도우시는 걸 믿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투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돼요. 그 여인을 주님이 찾으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다 모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빨리 가야 되는데 딜레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죠. 애가 타는 정도겠습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스탑을 하고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가시던 길에 스탑을 하시고 딜레이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분초를 다투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시는데, 같이 가시니까 소망이 넘치는데 중간에 열투해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끼어들이면서 딜레이가 됐어요.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물론 믿음의 격려가 됐죠.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 우리 이 부모된 마음이 어때요? 한편으로 불길하잖아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죠. 가슴이 타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얼른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모시고 올 필요 없다. 이 뜻으로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마귀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불길한 생각이 들죠. 안 된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해요. 이게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딜레이가 돼서 이미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철렁한 정도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50절에 예수께서 들이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즉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인생의 역경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정말 빨리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게리월세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사건에서 이 딸이 죽은 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더 큰 믿음을 주시는 배우의 축복이었다고요. 죽은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사망권세, 고통, 질병도 오고 이 슬픔이 왔는데 이 사망권세를 깨뜨리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큰 영광을 드러냈고 야이로와 그 가정 전체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경과 위기에서 맡기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금방 오지 아니하고 시간은 길어지고 상황은 더 힘들어질 때 낙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과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맡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일어나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시고 일하기 시작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걸 믿어들일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인생 속에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생사의 위기 역경 속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반복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믿고, 그러나 고통 중에 빨리 응답이 안 돼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기 자식의 호소를 다 들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나 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능히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에 왜 구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내게 가까이 오라 왜 그러십니까?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응답하시고 푸시고 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라는 걸 통하여 가슴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호소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올리시죠. 그 수렁에서 고통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수렁 고통에서 아무리 허우적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수렁에 빠진 것처럼 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풀어지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낙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반석에 뒀다는 건 견고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낙망좌절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 안 된 것 같고 환경은 그대로 있고 또 불길한 생각 들고 계리몰사하고 주님의 응답은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어둠의 그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주님께 계속 기다리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3절의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하나님께 올릴 새노래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새노래라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불렀던 찬송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 기도하고 도우시는 그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 앞에 새노래가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그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역경을 통해 부르짖고 그리고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입에 새노래로 찬송을 부르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여호와의 영광을 프레이즈하라고 새노래로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상황이 망하고 죽어야 하다는데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영광을 주고 그 영광을 빛내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주변 모든 사람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증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난 기도 제목 문제 속에서 다시 마음속에 있는 낭망, 불안한 또 부정적인 생각 또 믿음이 흔들리고 적어질 때 많지 않아요?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화합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또 그 가운데 순종을 결단해야죠. 더 큰 은혜 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소망 중에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다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베스트웨이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딸에게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 아람어의 달리다는 소녀야 그럼 일어나라. 근데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키니까 즉각적으로 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가 이미 죽었잖아요. 성경의 율법에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죽음을 왜 부정한 것으로 정했냐면 육신의 죽음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서 질병도 들어오고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들어온 원죄, 자범죄도 짓고 죄값으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접촉하면은 부정하다고 율법에 정하셨어요.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떡은 부정하니 시체를 만지면 깨끗이 다 씻고 부정을 씻는 정결 예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손대면 손댄 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손대지 않고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은 딸 손을 딱 잡고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손을 잡고 죽은 자의 손을 딱 잡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지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부정,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그 부정에서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그 손길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영원히 잡고 있어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부정한 질병 손대시고 이사야서 53장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정과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어주시고 깨끗하다 인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절대 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표현이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inseparable union이 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영적으로 계속 꽉 잡게 바랍니다. 꽉 잡고 도와달라고. 아니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것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를 놓고 예수님께 막 기도하면 지금 다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신 얼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0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듣고 딜레이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사로가 죽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데 살린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마르다에게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순간 그냥 완전하게 살아났어요. 4일이나 무덤에 있어서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결국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계속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온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죽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놓고 다 기도하고 다 살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살아나요.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사망권세, 사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깨트려, 그리고 영원한 영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국 죽음을 통과해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를 하든, 또 우리의 소원은 뭐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통해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살리면서도 내가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받는다, 지금 당장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가 답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문제를 다 만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든, 풍랑은 그냥 두시고 풍랑이를 걷는 초자연적인 담대한 능력과 환희와 능력을 주시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전부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을 딱 붙잡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한량없는 평강과 소망과 위로와 사랑과 위로가, 우리 위로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그것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건을 보면 12해를 혈루증 하는 여인의 사건이 끼어있죠.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거예요. 몸에서 질병으로 이 불결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12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의 의사는 지금처럼 메디컬 스쿨을 나오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하는 여기에 또 돌팔이 의사라 그러죠. 많은 의사 이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괴로워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회했어요. 얼마나 이거 desperate 합니까. 12년을 질병으로 온갖 고친다는 데는 다 따라다닌 거예요. 다 따라다닌 거예요. 좋은 음식 뭐 다 했는데 아무 효용도 없고 돈도 다 썼어요.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고 더려 질병이 더 중화해졌더라. 그럼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앞으로 공개적으로 와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몰래 비밀리 예수님 뒤로 와서 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막 밀더라. 특별히 이 사건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상황을 알려주는 말. 그걸 뚫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접촉을 하고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단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알았어요. 그 순간 완치가 됩니다. 자기 몸이 알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알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출병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유출병은 레위기 15장 2절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이제 부정해서 4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해요.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모르고 거기 앉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유출병자가 앉았던 자리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에 앉았다 일어나셨는데 딴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남자건 여자건 유출병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몸 다 씻고 부정을 다 씻어야 돼.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구약 시대에는 또 유출병자가 7절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옷도 다 씻어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손 닦지 않고 이렇게 손대도 다 부정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정한 질병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이 관념 속에는 이 죄로 인하여 이 저주받은 자는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회를 이 유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옷이라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몸은 너무너무 갈수록 더 하얗게졌고 그러니까 여인의 이제 유출병이니까 어떤 질병으로 하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몸이 병이 getting worse. 12년을 가족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친구 사이는 뭐 다 떨어져 나갔고 사회에서도 그리고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요. 그리고 얼마나 또 죄의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서 옷 빨고 씻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몸을 댄 자가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피해. 돈도 다 나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돈도 다 없어졌어요. 몸은 더 getting worse.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 들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달라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세리도 선택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다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부정한 자도 다 타치해서 치료해주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에는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자기가 몸을 뚫고 막 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에 호소한 거예요. 긍휼에 호소했는데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뒤로 몰래 특별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니는데 돈을 다 탕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돌아가지고 질병도 오고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수단 방법으로 다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보기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빨리 뛰어가도 부족한데 갑자기 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쓰더니 에워싸고 군중이 에워싸고 막 밀고 있는데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어쩌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게 지금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얼마나 가다잡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막 대단해서 수많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예수님 가는 것마다 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다칠까 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둘렀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이 군중들이 제자들만 밀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막 밀고 몸이 막 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치고 지금 몸이 다 닿고 하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내 옷에 손댔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둘러보세요. 분명히 여기 내 몸에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가 손을 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8장 45절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반응이. 자기네들이 밀쳐가지고 닿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서서 누가 내 몸에 손댔어 내 옷에 손댔어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다 아니래요. 아니 그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대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따르는 무리로 그냥 막 밀쳤지 의도적으로 손댄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닿잖아요. 근데 손 안 댔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손을 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숨기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나 왜 두려워 떨어요? 율법에 아니 이렇게 사람들 속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직도 율법 아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치료를 분명히 받았지만 그냥 몰래 싹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기 앞에 담대히 떳떳하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엎드려 두려워 떨며 고백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지금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겠죠. 저 유출병이야? 아니 그런데 깨끗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33절 34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해서 낫긴 낫지만 율법 아래 지금 율법 아래 묶여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다 지금 여기 지금 군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분명히 병이 중하다 그랬어요. 그 하혈을 하면 얼마나 철분도 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연약하고 어지럽겠습니까? 근데 필사적으로 자기의 비참한 인생 속에서 해방받고자 치료받고자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군중을 해치고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유출병 환자예요. 유출병 환자잖아요. 우리 안에서 도른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구약에 있는 질병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이게 더러운 분비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제까지 입으로 더러운 분비물 전혀 안 나오셨어요? 죄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더러운 유출병자입니다. 아니 그 시대에는 더군다나 이 다이퍼도 없고 패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근데 이 연약한 몸으로 병이 더 게링월세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특별히 옷단수를 딱 잡은 거예요. 그것만 되면 자기가 확실하게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치료받고자 간절히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눌림과 고통, 자유함 이거 받고자 주님께 간절히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해방받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의 해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디프레션도 많죠. 불면증 많잖아요. 공황장애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자격지심도 많잖아요. 유출, 분비물이 심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감당이 안 돼서.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뭐 오버센스하고 뭐 화내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이게 다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것에 상처받아요. 그 인생이 이렇게 이 죄 속에 영혼의 질병 속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유출병자예요. 치료받기 위하여 간절히 나와야 돼요. 변화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눌려있고 있는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어둠 거기서 치료받고 해방받으려고 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전심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퍼스널리 딱 잡아야 돼요. 퍼스널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뚫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댔니? 누가 옷자락을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다 아니라 그러죠. 이게 닿긴 닿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손을 댔다고요. 즉각적으로 치료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고 자유함 주고 해방하셔서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대리자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변화받고 치료받으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잡은 게 치치들라는 거예요. 옷단술. 이게 민수기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꼭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옷 내 귀퉁이에 이 테스 옷단술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옷단 네 귀퉁이에 이 술을 달도록 명령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기억하고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보는 거 더럽고 악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눈에 보이게 이걸 달고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푸른색을 끼게 돼 있습니다. 이 푸른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이 푸른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옷단수 치치더니 600이에요 숫자가. 그리고 이 이 줄이 이렇게 여덟 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섯 매듭을 해요. 여덟에다 5를 더하면 13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 조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613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과 마음을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프레젠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손을 딱 댄 건 이걸 잡은 거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아주 집요하게 거기 딱 잡은 거예요. 그 순간 싹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옷단에 손 댔냐, 이거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personally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마음속에 디프레션 뭐 등등 불면증 너무 많은, 우리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영혼에 우리가 눌려있기 힘든 것이 많아요. 여기서 치료받고자 전심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방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린 게 나오도록. 왜냐하면 뒤로 와서 살짝 치료만 받고 싹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은 치료했지만 누구한테 간증도 못하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병만 치료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병만 치료되고 예수님 믿자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질병만 치료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도 오고 질병도 만나고 또 육신의 죽음을 결국은 통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영생을 갖고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 도와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 이 믿음으로. 이 믿음. 그래서 따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바로 따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예수께서 믿음으로 너 질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야. 너 내 앞으로 나와 나오게 한 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그리고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 나만 의지하면 건강하게 해줄게. 먼저 영혼의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을 때 있고 때로는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질병을 통해 가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에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문제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면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먼저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새 삶을 산 거예요. 이제 사회에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뒤로 와서 그냥 치료만 받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님이 앞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 몸이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따라. 예수님이 찾을 때 눈을 부릅뜨고 누구야? 나한테 손대서 그 눈빛으로 찾았습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찾고 기다리고 계신 게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서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은 컴패션 하이 프리스트예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린 담대히 나갔어요. 중요한 건 담대히. 자식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이 계속 회복되면서 새힘을 얻고 그리고 담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의 손을 잡아 야이로의 딸을 살리도록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이미 일으키셨어요. 그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바랍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될 거 많이 있죠. 자유함을 받아야 될 거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걱정심, 디프레션, 네거티브 한 모든 생각들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부 꺼내요. 우리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간절히 호소할 때 주님이 그 순간부터 벌써 일하고 계시잖아요. 야이로의 집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한 거,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 문을 열고 일이 시작이 됐어요. 합력해 다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고난이 있지만 풍랑이를 거두며 찬송하며 새 노래 부르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